오늘은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복습은 따로 할 것 없이 우리 본문 읽고 나서 자막을 잘 읽으셨죠? 예. 그 자막의 내용을 기초로 오늘은 15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다 살펴볼 계획인데요. 자, 지난주는 아까 보신 것처럼 딤나로 내려간 삼손이 결혼을 위한 잔치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뭐 이상한 수수께끼를 낸 끝에 그것이 아내 발설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내를 거기에 둔 채 올라와 버리죠.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아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삼손의 아내입니다. 좀 분이 사겨진 다음에 삼손이 좀 그 후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아내라도 데리고 올 걸,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한창 바쁜 시기였겠죠?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것은 뭐 조금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머쓱하니까 이제 장인 처가댁에 가는데 뭐 선물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계속 성경 기자는 그 여인을 삼손의 뭘로 호칭해주고 있죠. 아내로 호칭해주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웬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기색을 띠면서 못 들어오게 해요. 사정을 알고 봤더니 2절,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삼손의 친구의, 그 잔치에 참여했던 어떤 이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참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그 포악한 기질을 알고 있던 장인이 이제 겁을 먹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동생이 더 이쁘다, 동생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방 사람들의 그 아주 불성실한 삶의 태도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의 세계관 내지는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러자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난번 것은 자기가 조금 심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는 이제 더 분이 폭발을 해서 이제는 자기 그 아내 문제가 이런 지경이 돼 있으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 복수를 해도 당신들 내게 허물을 묻지 마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초점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의 발언 속에서 특별히 그 단서가 잘 드러납니다. 원래 삼손이 이 땅에 날 때 첫째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마누아의 가정에 주시면서 그 인생에 대한 목적 진술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예, 이것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여된 하나님께로부터의 변개시킬 수 없는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삼손은 어쨌든 블레셋과 계속 충돌을 하고 부딪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 그 흐름은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의 충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 복수입니까? 철저히 개인적 복수예요.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세속의 욕망을 가장 잠재워야 될 공간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이진 않더라도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가장 잘 분출시키는 데도 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적어도 한국교회가 근현대사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그 기독교의 기능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왔어요. 어쩌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그림을 무소리만치 발견해요. 하나님이 부여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블레셋과의 충돌의 모양새는 띄고 있는데 전부 개인적 욕망을 분출시키는 도구로 밖에는 지금 소용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이 현대 기독교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받고 또 매질을 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여러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블레셋과 충돌을 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 보여지지만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개인적 복수에 치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몇 마리입니까? 300마리. 근데 이 히브리 말이 슈알이라고 돼, 슈알.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화면에 나오나요? 예, 슈알 쓰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우라고 번역을 해서 여우. 근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이게 여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자칼로 번역해야 맞다라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유는 여우는 습성 자체가 집단으로 다니질 않아요. 좀 속으로 돕고 다닙니다. 홀로 다녀요. 근데 자칼은 이 집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청소기예요. 즉 죽은 사체만 주로 먹습니다. 습성 자체가. 그래서 밀림에 또는 야생의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슈알이라는 말이 여우라는 번역보다는 자칼.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종이 달라요. 우리 참고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어느 게 여우 같습니까? 이쪽이면 제가 어느 쪽인지 몰라요. 아래 거예요, 위 거예요? 위에 거. 그럼 아래 게 뭐예요? 아,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네요. 예. 저도 그림을 부탁은 했는데 설명 없이 띄워놓으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예. 위에 게 객과죠, 객과. 예. 이게 여우입니다. 근데 꼬리가 어때요? 두 놈 다 꼬리가 대단해요. 예. 아래 게 이제 자갈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사체만 먹는 식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이 삼손이 머리가 안 나빠요.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어렵겠지만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는 작업이 어디 쉬웠겠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다가 뭘 매달았어요? 회. 회대를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불이 타들어가면서 꼬리서부터 불이 붙으니까 이놈들이 뜨거웠겠죠. 그 뜨거움이 이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엎드려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네. 여기 열거된 이 농작물들은 블레셋의 중요한 경제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그것도 막 이제 베가지고 쌓아놓고 한창 거두어들이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1년 농사는 다 끝난 거예요. 여우 때 뭐 슈알이든 자칼이든 하여간 이 짐승 300마리가 불이 붙어서 사방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천지사방에 불길이 잘 붙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결국 삼손의 처가댁은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말은 이미 어디에 예고되었던 말인가 하면 1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15절 바로 앞에 장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삼손의 아내 역시 블레셋 여인이죠.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러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처가를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파멸을 암시하면서 겁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장 넘어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성경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계속 삼손이 어떤 태도를 우리는 일관되게 볼 수 있습니까? 개인적 복수.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자, 이제 한 달락이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삼손은 계속 블레셋을 향하여 개인적 복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계속 삼손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블레셋의 막강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는 행위입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삼손은 끊임없이 개인적 복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역설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구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못남, 우리의 거역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위험한 일도 만나고 난감한 일도 만나고 이거 어쩌나 하는 일도 매 순간 맞닥뜨리잖아요. 또 어떤 때는 이거 이렇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매 순간 내 마음을 흔들 때가 거의 매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거기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 그 흔들리는 연약함의 이 콘센트를 어디다 꽂아야 돼요? 하나님께 딱 꽂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한 고륙인데 갈라지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가요. 거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장막 생활을 못 벗어나고 흙먼지 펄펄 날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있어요. 결국에 누가 복이 됐나요? 예, 아브라함이 복이 됐어요. 우리는 속아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해서 복이 됐다 그래요. 그건 선택을 잘해서 복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였기 때문에 어디를 택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복주신 것이지 선택을 잘해서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쪽일까 저쪽일까의 전선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피난처로 삼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과 실수를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못된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믿음의 콘센트를 꽂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을 누릴 것이 많겠지만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 뭐 그거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리라. 네. 내가 잘 선택하면, 내가 실수를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 없이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십시다.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어디에 가득했어요? 이 레히는 지명입니다. 지명.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자, 드디어 이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은 누굴 잡으러 왔어요?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에담의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유다는 그 블레셋의 또 전면전 공개 앞에 떨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은 개인의 복수극을 뭘로 바꿨어요? 이건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바꿨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의 소명과 인생의 사명을 맡은 삼손을 뒤집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삼손은 이 전쟁은 당연히 민족적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 전쟁으로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개인적 복수극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제는 무서워서 또 바위 틈에 유다로 피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희한한 본문을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명이, 나는 블레셋하고 붙는 줄 알았어요. 근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사실 이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과 삼손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애씀이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지금 그 사명이 완수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 정복의 소명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이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 양자가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유다도 못 깨닫고 더더욱 삼손은 계속 개인적인 복수에 눈이 뻘겋게 달아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중적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블랙 코미디예요. 슬픈 코미디예요. 유다 민족이 3,000명을 동원해서 숨어있는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누구를 찾아가요? 삼손을 찾아가서 그를 세밧줄로 묶어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누구 손에 넘깁니까? 예. 네. 블레셋 손에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뭐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이미 블레셋의 지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열두 지파의 연대감은 이미 다 깨져 있어요. 이 동족이 동족을 치는 이런 형국을 우리가 섬뜩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로마의 멸망도 그랬지만 사단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늘 역대 교회사마다 우리가 속았던 전선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결박하여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네, 새 밧줄을 두 가닥을,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밧줄로, 아마도 삼손의 그 힘이 남들보다는 다르다라는 인식들을 이들은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동원된 거예요? 3,000명. 3,000명이 동원된 거예요. 묶어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지금 블레셋이 올라와 진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죠.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러니까 야 삼손이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었어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어떻게 임했다고요? 갑자기 임했어요. 여러분, 이 갑자기라는 이 수식어는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작용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금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삼손마저도 기대하거나 사모함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지금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다.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일대 몇입니까? 예? 일대 천명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혼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000명을 죽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번역 성경을 좀 원문에 가깝게 한번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좀 띄워주세요. 예, 마침 새 번역 성경인데 삼손은 무슨 당나귀 턱뼈? 예,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새 턱뼈라 그러니까 좀 감이 잘 안 들어와요.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이 싱싱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싱싱한 턱뼈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싱싱함이 갖는 이 수식어의 기자의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싱싱한 턱뼈라는 것은 그 사체가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까? 방금이라는 얘기입니까? 방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여전히 아직 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죽은 걸로 보아서 삼손은 뭘 또 다시 손을 댔죠. 사체에 손을 댔어요.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될 것을 다시 깹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영적으로 사실상 어떤 상태죠?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전혀 자기가 부름받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만 자기 인생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싱싱한 턱뼈. 그러니까 죽은 지 이제 막 얼마 안 되는. 아직도 피가 흥건히 배어 있고 그리고 그 나귀는 사체예요, 사체.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러니까 하모로 테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볼게요.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 모든 행동 동작을 일부러 섬세하게 기자는 묘사합니다. 이유는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다시 그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적 복수에 눈이 멀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6절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앞권인데 1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개인을 미워한 노래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삼손의 이 처절한 복수극까지에 이르러서도 어디에도 나실인답게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하나님을 의존했다든지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1절의 기록이 발견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16절의 이 기록은 한마디로 노래인데 말 그대로 노래예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에 가면 드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바락과 함께 그는 전쟁의 승리를 한 후에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불렀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억나시죠?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넨 후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 소고를 치며 악기를 두들기며 주로 장문의 찬양 속에 큰 주제가 뭡니까? 애굽을 바다에 던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칭송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갑자기 시금치 먹은 뽀빠이처럼 자기에게 뿔뚝 힘이 생겨서 1,000명을 혼자 죽인 것냥 자기를 자화자찬에 빠져 미워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사사기 15장에서 내리는 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마저 볼까요?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는 풋노트에 보니까 턱뼈의 산. 그러니까 1,000명이 턱뼈의 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1,000명이 죽어서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봐요. 레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역이 지금 장소 이름이 어디입니까? 레히, 레히예요. 레히. 이게 턱뼈라는 뜻입니다. 턱뼈. 여기에서 턱뼈로. 턱뼈로 1,000명의 턱을 친 거예요. 여기 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산이 됐어요? 턱뼈의 산이 됐어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 레히 턱뼈의 산에서 턱뼈로 1,000명의 턱을 쳐서 산더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 불려졌다고요?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거의 다 왔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그 샘 이름이 뭐라고요? 에낙고레. 많이 들어. 엔학고레. 근데 그 풋노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이 에낙고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장을 읽어보면 뉘앙스상 아 이제 정신이 들었나 보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에나골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여러분 이 샘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와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뭐 갑자기 생뚱맞게 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얘기인가 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건 뭘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뜻입니다. 급할 때는 누굴 찾았다? 예,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 급할 때는. 그 외에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죽게 되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꼭 누구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급할 때는 그 절박한 문제를 식사기도 때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에나고레의 샘이 주는 메시지예요. 삼손은 아직 15장까지는 전혀 제정신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니까 내가 목이 말라 지금 죽게 됐습니다.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에나골에. 어쨌든 사사기 15장은 이렇게 씁쓸한 그림자를 남기고 마감이 됩니다. 과연 다음 장인 16장에는 어떤 삼손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다음 수요일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소모와 개인적인 목적에만 소용되고 소비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고 에나골의 샘이 주는 메시지처럼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이 삼손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꿋꿋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